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하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땅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에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PPT에 나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을 어떤 거냐 넘겨주십니다. 예. 한번 같이 이 바벨탑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탑을 쌓아 올려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고 홍수와 같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만든 탑. 이런 정의가 인터넷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탑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전 세계적으로 큰 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우리 쌍용 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 피사의 탑의 기울기보다 한 10배 정도 더 기울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21세기 피사의 탑으로 불려지는 이 건물인데 길이가 343m 정도 되고요. 약 9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만든 건물입니다. 다음 그림은 1973년에 완공된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뉴욕주 맨해튼에 있는 쌍둥이 빌딩으로 열려져 있는 건물입니다. 세계무역센터인데 110층으로 높이로 되어져 있고 높이가 417m, 다른 하나는 415m. 완공할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9.11 테러 이후에 붕괴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새로운 건물이 거기에 짓고져 있습니다. 다음 건물은 세계무역센터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인데 타이페이에 있는 101층 금융센터입니다. 높이가 508m 정도 되어져 있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높은 건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 건물 또한 우리나라가 지었습니다. 삼성건설이 지은 건데 한번 보시면요. 혹시 이 남자를 PPT 넘겨주세요. 이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화배우 톰 크루즈라는 배우인데 이 액션스타 이 배우가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인데 그 시리즈 중에 코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영화의 제목에 보면 이 세계 최고의 건물이 나오는데 바로 다음 사진 이 배우가 지금 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건물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꼭대기 사진인데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이 건물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에 이 건물이 있고요. 높이가 828m, 그러니까 타이페이에 있는 101금융센터보다 약 300m 정도가 더 높은 건물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의 훈란에 이 건물보다 10m 더 높은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토록 사람들이 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글을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배우가 어떤 배우신지 아시죠?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입니다. 아주 잘생긴 훈남 배우로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저처럼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네, 배우입니다. 최근에 월드워 제트라는 영화를 크게 흥행시킨 적이 있고요. 있는데 이 브래드 피트가 2007년에 영화 한 편을 찍습니다. 이 영화를 한 편 찍는데 넘겨주시면 됩니다. PPT 넘겨주시면요. 예, PPT 넘겨주시고, 예,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예. 2007년에 이 영화를 하나 주연을 맡게 됩니다. 제목이 바벨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의 아카데미 최다 노미네이트 된 영화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목처럼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 개의 나라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뉘어졌던 이 언어로 얽히고 설키고 결국은 언어로 하나 되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잘 느낌이 없는데 서구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여러분 어떤 배우를 살 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참고로 이 탐 크루즈하고 브래드 피트하고 이 두 배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공통점도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보다 좀 못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예, 저는 잘생겼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바벨탑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아닌가를 한번 다루는 예능 프로에서 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2011년 1월 1일 날 방영이 됐습니다. 이게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혼란과 갈등. 이러한 혼란과 갈등은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된다. 한정적으로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던 이유가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바벨탑의 붕괴였다. 1979년 이라크의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중대 발표를 감행한다.
아이! Saddam Hussein will build the glory of Babylon in this land.
바빌론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로 매우 발달된 문명을 가진 화려하고 웅장했던 도시였는데, 바빌론 그 중심엔 바벨탑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대홍수 이후 신할평야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이 지었다는 이 탑은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거대한 탑의 건설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대홍수 이후 최초의 왕이었던 니므롯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또 하늘에 그 꼭대기가 닿는 탑을 세우자.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피고 신과 동등해지고 싶은 욕망에 탑을 건설했다. 이에 대해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인간 최초의 왕 니므롯이 대홍수와 같은 신의 심판에 대비해 물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탑을 높이 쌓으려 했으며 동시에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의 결집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탑은 끝내 완공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가 하늘로 치닫는 높은 탑의 건설을 신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이를 귀신 여기가.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It's the sub. Should we use it on? I don't understand you.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Qu'est-ce qui s'est passé?
당시 한 가지 언어를 쓰던 사람들은 갑자기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자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결국 탑의 건축은 중지되었고 탑은 붕괴되었으나 사람들은 언어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종족을 이루어 뿔뿔이 흩어졌다. 이후 붕괴된 탑은 혼란이라는 뜻의 바벨을 붙여 바벨탑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 이야기는 종교적 신화에 불과한 허구의 이야기일까? 고대 역사학자 에른스트 베클렌 박사는 바벨탑 이야기가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세계 곳곳에 구전되어 존재해왔음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북부 미얀마에 사는 사람들의 전설은 이러한데 태초에 사람들은 하나의 마을에 모여 살며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각각 탑의 여러 층에서 따로따로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접촉이 어려워진 각 층의 사람들은 결국 서로 다른 풍속, 관습 및 언어를 형성하면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대 아즈텍인들은 홍수 후에 한 거인이 구름에 닿을 정도의 거대한 인공 언덕을 쌓아 올렸는데 신들이 분노하여 하늘에서 불과 돌이 던져졌고 결국 언덕이 붕괴하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전설을 믿고 있다. 베클렌 박사는 이러한 세계 도체의 전설들을 근거로 내세우며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바벨탑 이야기가 단순한 종교적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단지 종교적 신화에 불과했다면 종교와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서 비슷한 이야기가 보존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한 종족으로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던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겪게 된 혼란. 이 혼란은 과연 바벨탑의 붕괴로 인해 생겨난 것일까? 현대 인류학은 모든 민족이 원래 한 민족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 언어에서 보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일례로 한국어 엄마와 영어의 맘, 불어의 마마, 러시아어의 마마가 유사하고 한국어의 아빠는 영어의 파파, 드라비다어 아파치, 독일어 파트, 프랑스어 파파, 아랍어 바바와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에서 발음이 유사한 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 인류학자 조지 스타이너는 이런 발음의 유사성은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혼란을 겪고 흩어져 여러 언어로 나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은 실제로 존재했던 건축물이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바벨탑이 붕괴되고 천여 년의 세월이 흐른 기원전 600년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지원하기 위해 피어로 변한 바벨탑 터에 고대 바벨탑을 복원했는데 헤로도토스는 그 당시 지어진 새 바벨탑을 직접 목격했으며 새 바벨탑이 니므롯 시대의 교환을 그대로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913년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고대 바빌론으로 추정되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탐사던 중에 기원전 229년에 새겨진 점토판을 발굴한 것이다. 점토판에는 헤로도토스의 주장대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바벨탑이 붕괴된 자리에 새로운 바벨탑을 재건하려 했다는 기록이 들어있었다. 뿐만 아니라 바벨탑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도 설명되어 있었는데 점토판에 따르면 바벨탑은 밑면이 정사각형 모양이고 각변의 길이가 88m로 30m 길이의 거대한 수직 층계가 1층까지 이어져 있으며 벽과 직각을 이룬 다른 층계가 2층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2층부터는 비밀 통로와 층계가 꼭대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총 높이가 210m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건물로 봤을 때 약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에 해당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고대 바벨탑을 똑같이 재건하기 위해 8,500만 개의 벽돌을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정보 또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기록 자체가 바벨탑이 허구의 건축물이 아닌 실존한 건축물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점토판이 발굴된 뒤 바벨탑이 실제로 존재했던 건축물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자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의 잔해를 찾기 위해 고대 바빌론 도시로 알려진 이라크로 몰려들었다. 고고학자들의 유적 발굴 작업은 금물살을 타게 되었다. 지구라트가 대거 발굴됐는데, 지구라트가 발굴될 때마다 그것이 바벨탑인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구라트 중 하나였던 에테메난키 발굴 현장에서 엄청난 단서가 발견됐다. 그것은 바로 쇠기 문자가 가득 새겨진 명판이었는데, 언어학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쇠기 글자를 해독한 결과 이 명판이 네부카드네자르 왕 시대의 것임을 알아냈다. 그리고 명판에는 나는 하늘과 어깨를 겨루는 에테메난키의 탑 끝을 올리는 공사에 착수했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이에 고고학자들은 명판의 구조를 토대로 에테메난키가 네부카드네자르가 재건하려고 했던 고대 바벨탑이 세워졌던 거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게 됐다. 그러던 중 1979년 사담 후세인이 바벨탑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고대 바벨탑을 재건했던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뒤를 이어 화려했던 고대 바빌론을 재현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사담 후세인의 실각으로 이 계획은 점점 중지되고 말이다.
예,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바벨탑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나왔던 것처럼 니무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 25절에 보면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의 아들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탑의 이 사건의 본문 앞에 있는 전문맥에 있는 이 족보가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벨탑이 쌓아졌고 하나님께서 나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하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어떤 족보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 바벨탑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들이 이러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고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제된 인류가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면,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늘 끝까지 닿게 하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둘째,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들은 탑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탑을 쌓아갑니다. 3절을 보시면 벽돌을 만들고 돌과 역청을 만들 정도로 그들은 자연적인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건축물로서의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탑을 쌓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탑을 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협력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그 권위로, 인간이 가지는 권위를 가지고 탑을 쌓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재성의 본성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첫째, 인생들은 건축사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둘째로, 제대로 모습의 인간은 수평적 존재로서의 인생임을 망각하고 어떻게요? 수직적 상승을 매일매일 같이 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직적 상승을 노리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수직적 상승을 노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에서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끊임없이 건축자처럼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이름 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수직적인 상승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신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십니다.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인간의 죄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넘겨주시면 됩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지칭하는 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1절과 9절을 보시면 원인과 결과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언어와 지면에 모였던 사람들이 언어가 나뉘어지고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2절과 8절을 보시면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나옵니다. 시날 평지라는 곳이 나오죠. 거기에서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흩어집니다. 그리고 3절과 7절을 보시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자. 이렇게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대조적으로 보여져 있는 것이 3절과 7절의 모습.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감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그 행위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보시고 그들을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행위적 모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는 강림하셨더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거기에서 흩어지는 겁니다. 즉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강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종결되어집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넘겨주시고요.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강림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 있는 인생 사이에 강림하신다. 둘째로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생각을 어때요? 그분은 흩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셋째로 그분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사람들을 어때요? 인생을 돌아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 맡겨두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늘에 계셔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위에서 번개불을 내리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강림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흩으시고 또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시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소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한번, 사업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제목?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떠한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향하여 강한 모습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임하시면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심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 생각하고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이 선이시고 그분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임하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꿀까요?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바꾸시겠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시면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흩으셔. 자녀를 위한 기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것이 자기의가 되면 하나님 임하시면 흩으셔. 여러분의 재정적인 부, 그리고 건강,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임하시면 그것부터 흩으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그리고 그 생각과 행동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흩으시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인생들은 자기의 능력과 의지를 신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 이름을 더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거기서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흩으셔야 됩니다. 왜? 죄짓지 않기 위해서 흩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인생을 감찰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내려오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흩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강남의 한 대형교회가 큰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건축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던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셨는데 그때의 건축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건축은 경기가 나빠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요. 그래도 그것도 경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 하더라도 중단하면 그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흩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것, 인류들이 모이는 그 행위가 반역적 행위요, 제약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흩으실 수밖에 없는. 남편에 대하여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지나친 가욕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잘 되게 되어진 어떤 사업적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가욕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친 가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그 흩으시는 대로 내어 맡기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만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으시느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흩어졌던 하나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즉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 되어졌는데 이 하나 되어진 이 언어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졌느냐 하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칠 때 언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기에서 모으십니다. 즉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으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모으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강림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세 번째는 즉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전서기지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여러분 저기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기도에 관련된 구절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용서를 베푸고 건징을 행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림하셔서 흩으시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큰일을 얘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한번 PPT 좀 돼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크게 얘기하면 교회와 세상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푸뉴마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이 감동되었더라 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그것이 1장에 나오고 10장에 4장에 나오고 17장과 21장에 나오는데 이러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나타나는 큰 네 가지의 환상이 있고 그 환상 밑에 30개의 단락의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보여지는 큰 네 가지의 현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교회의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에서 일곱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이런 것들이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세 번째 현상을 한번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즉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흩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나시면서 누구를 모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